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4월 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김효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란 기자님과 함께 오랜만에 또 고란 TMT 기자님과 ETF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 약간 저희가 재테크 기초 재질을 한동안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좀 뉴스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ETF라는 주제로 조금 어떤 재테크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것 시리즈 재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약간 뉴스와 재테크가 걸쳐있는 그런 방송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란 기자님 모시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 채용 페이지에 가보시면 중앙일보 영상 제작 정규직 경력 PD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원서 접수가 4월 11일까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중앙일보 제작 PD를 뽑는 것인데요. 여기에 뽑히시면은 저희 팀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 정도를 더 모실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뭐 뉴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뉴미디어 관련 영상들을 제작해온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원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시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아,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 맞나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 TV 알고란의 고란 기자입니다. 요즘 고란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예, 알고란 네 고란이 나와서 만든 독립 채널입니다. 네. 아직 미약합니다. 듣동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절실합니다.
그 인사말도 정하신 것 같던데요.
알고하.
다 직접 정하신 거죠.
네,
펭수의
그렇습니다.
펭하를 따라한 거군요.
네, 알고하. 이게 알로하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알고란 하니까 뭐 알토란이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네, 뭐 이거저거 다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란 기자님께서 이제 조인디는 그만두시고 네, 독립을 뭐,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한번 혼자서 거창하게 말하자면 1인 미디어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방구석 유튜버. 그러나 방구석 유튜버가 여러분들 슈카로 일어서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고란을 한번 만들어주십사라는 그 바람을 좀 드리면서 도와주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유튜브에 알고란 T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알고란 검색하면 그냥 나오니까요. 네. 네, 알고란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네, 뉴스 브리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란 기자님한테 ETF 얘기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초보 투자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ETF만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다른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설명은 드렸지만 아예 오늘 각 잡고 한번 ETF 얘기를 여쭤봐야겠다 했어요. 일단 ETF가 뭐죠?
ETF란?
아, 저요? 네. 아, 저 주마추어인 김효은 기자님한테 물어보셨군요.
네. 그렇죠.
F가 펀드잖아요.
그렇죠.
무슨 주식은 아니고 펀드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우리 안타깝겠잖아.
주.
아, 모를 수도 있죠.
주동생.
주프로까지
좀 아니고. 프로 아닌데. 상장 지수 펀드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네, 그렇죠. 자, 그때 제가 ETF를 안 한 적이 있다는데 뭐 한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예전에 그 원유 선물 ETN 얘기할 때
맞아요.
ETF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ETF가 Exchange Traded 펀드잖아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예요. 펀드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상장시켰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펀드가 뭐 미래에셋 3억 만들기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상장시켰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펀드를 상장시켰다. 그냥 여기서부터 좀 얼음이 왔는데.
자, 얼음이 왔다. 자, 그러면 자,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펀드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요새는 좀 더 세분화돼서 뭐 섹터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사는 셈인 거예요.
여러 종목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우리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삽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 사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반도체 시황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전반적인 수출 기업의 모든 성과가 다 좋아질 것 같아서 코스피 시장이 오를 것 같아. 나는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시장에 투자하려면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뭐 네이버 사고 돈이 어디 있어?
없죠. 없죠.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펀드로 구성된 걸 사면은 이거를 나는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만 사지만 이 펀드 전체의 자산은 예를 들어 1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100억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살 수 있잖아요. 나는 10만 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전 그 주식은 각각 개별 과자를 산다고 생각하면 펀드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사는데
작은 봉지
그 작은 아. 작은
소분해서
소분해서 맞아 소분해서 사는 그 네, 소분해서 네. 사는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펀드가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펀드 혹시 가입했다가 환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매해 본 적 있죠.
네, 네. 보통 얼마 만에 돈 나오나요?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6개월, 1년
180일?
뭐 일단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환매 수수료 물지 않으려면 18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갖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환매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매할 때 정확히 얼마에 환매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 환매를 하고, 그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환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3, 4일? 네. 뭐 한 이 정도 지나야 그렇네요. 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렸던
잊어버리고
것 같아요.
있어야 돼,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 맞아요, 약간.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그만큼 거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떤가요? 그냥 내가 살 때 딱 그 가격을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 때도 딱 그 가격에 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틀 뒤에는 돈이 나오잖아요.
들어오죠.
그리고 뭐 마음 급한 사람들은 사실 그거 그 이틀 뒤에 받을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담보로 땡겨가지고 그냥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자만 물고서 증권사가 그냥 돈을 내주거든요. 어차피 이틀 뒤에는 줄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과 이제 펀드만 놓고 보면 펀드보다 주식이 강점이 뭐냐라고 보면 거래가 편하다.
빠르다. 그리고
거래도 빠르고 아, 그다음에 네.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그 가격에 내가 샀다 팔 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거래 편의성을 놓고 보자면 펀드가 많이 좀 뒤져요. 그래서 이 ETF는 뭐다? 이 분산 투자하는 그 특징 있잖아요. 펀드의 장점. 장점이 있는데 거래가 불편한 그 단점을 주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도 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ETF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20세기 최고의 금융 혁신 상품이다. 뭐 금융 발명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펀드의 장점을 다 취하면서 주식이 갖고 있는 거래 편의성까지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최근 들어서 모든 시장, 펀드 시장이 다 ETF로 약간 재편이 되고 있고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다 투자하세요 이런 기사 보면 다 ETF 하세요. 얘기.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 얘기를 하려면 아까 상장 지수 펀드라고 했는데 이제 요걸 하려면 일단 인덱스 펀드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왜 인덱스예요?
지수가 인덱스라서.
무슨 지수에 연동되는.
네, 맞아요.
연동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 펀드도
같이 올라간다.
같이 올라간다. 네네네. 그래서 연동되어 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는 코덱스. 코덱스 200. 이게 사실 가장 큰 ETF입니다. 국내에서는. 네네. 그냥 코스피 200 하면은요. 코스피의 종목이 2000개가 좀 안 되는데 대충 한 200개만 넣으면 200개라고 하는 거 위에서부터 200개 끄는 거거든요. 끊으면 대충 한 코스피의 그 변동을 한 90% 이상 쫓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셈인 거니까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거 뭐 이렇게 약간 경제학 시간에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네가 아무리 투자해도 그냥 시장 오르는 것만 못할 것이다.
네, 맞아요.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 이미 가격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갑자기 삼성전자가 8만 원 하던 게 9만 원이 됐어. 그럼 왜 9만 원이 됐니? 라고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든 정보가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현 기자 말한 대로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잘해봐야 너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이게 이제 유진 파머라는 그 박사님이 네, 65년에 파마라는 박사님이 65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이분이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진 파머의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되게 감명을 받은 존 보글이라는 이제 이분이 그래 맞아. 이게 이제 그 인덱스 펀드가 약간 그 두각을 나타낸 건 사실 9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그 전에는 다 이른바 뭐예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시대였어요. 스타 펀드 매니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피터 린치. 뭐 누구 뭐 이런 존 그레이엄.
머리 희끗희끗한 뭐. 그 한마디씩 뭐 이런 하시는 분들.
그런 되게 유명한 지금도 약간 전설적인 투자자. 네. 이런 분들이 약간 되게 히트를 치던 그런 세상이었어. 근데 이제 존 보글이 보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 맞아 이거야. 게다가 이게 또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정보의 유통이라고 하는 게 그 정말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진짜 제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그 전쟁이 끝났다. 이걸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되게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금은 더군다나 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애널리스트가 받는 정보나 우리가 받는 정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약간 이런 세상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그 약간 기자 세계와 비슷해요. 옛날에는 이제 기자가 이게 취재를 해가지고 기자들만 아는 거였잖아요.
정보 접근이 훨씬 좋았죠.
근데 이제는 보도자료도 이미 엠바고 걸었는데 다 돌아다니고 있어. 이게 정보가 점점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퍼지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시장을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펀드 매니저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존 보글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정말 효율적 시장 가설 맞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존 보글이 들고 나온 게 인덱스 펀드예요. 바로 이 존 보글이 만든 인덱스 펀드 위주 회사가 바로 뱅가드였죠.
뱅가드.
네, 뱅가드가 75년에 인덱스 펀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처음 선보였을 때는 75년만 해도 그닥 이렇게 뭐랄까 펀드 매니저의 여전히 시대였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점차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보니까 시장을 못 이기는 거야. 게다가 이 액티브 펀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를 갖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비싼 비싸죠.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른바 종목을 발굴하잖아. 그러면 거기 리서치 센터에 정말 그 박사학위급이나 아무튼 그 아이비리그 나온 엄청나게 비싼 애들 데려다가 가 리서치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니까 막 수수료가 막 2%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근데 이게 사실 수익률이 높으면 그 수수료 주는 거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200% 만들어주면 뭐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면서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가는 거예요. 근데 존 보글은 아까 제가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별다른 리서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지수대로 하면 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25% 그러면 삼성전자 25% 100억이다 펀드 사이즈가 그러면 25억 담고 뭐 그다음에 뭐 네이버가 뭐 몇 퍼센트다 그러면 얼마 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리서치나 아니면은 그 수수료로 들어갈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뭐다?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리서치나 아니면은 되게 비싼 사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펀드 매니저를 수수료를 대폭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 그대로 그 구성 그대로 사는 거고 뭐 뉴욕이면 뭐 S&P 500 그거 그대로 그냥 사는, 그냥 사는 거죠. 거고. 비율 맞춰서.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그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이 존 보글이 뱅가드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주로 이제 지금 뭐 해외 다 투자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 중심으로 투자했는데 우리가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 같지 않아요. 쫙 올랐잖아, 멋지게. 뭐 물론 몇 번의 충격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멋지게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박스피 막 이런 얘기 듣다가 그렇죠. 최근에서야 이제 3천 돌파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만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덱스 펀드 이꼴 ETF예요?
아니죠. 여기서 나옵니다.
한 단계 더.
자, 한 단계 더. 아까 제가 인덱스 펀드는 이제 시장에 투자하니까 기존에 나왔던 펀드의 장점이 분산 투자였잖아요. 근데 인덱스 펀드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야 분산 투자에. 시장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거래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뭐 네. 펀드 환매에 얼마 걸리고 이런 거.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냐면 그 어디야? 아멕스라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생상품 사업에서 신상품 개발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네이트 모스트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이 뭐였냐면 아멕스, 미국 증권거래소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상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식이 아니라 새로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비상장 주식인, 막 예를 마켓컬리를 막 상장시켜서 거래량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상장시키면,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거래소 입장의 전환이네.
네, 발상의 전환인 거죠.
거래소 입장에선 거래가 늘어나야 수익이 늘어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존버그를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그 펀드를 상장시키는 거니까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존버그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이제 92년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찾아가지고 했더니 존버그이 그 벵가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었거든요. 아주 큰. S&P 500이면 진짜 우량주 다 모아는 거잖아요. 야, 요거를 회장님, 이거를 우리 증시에 상장시키면
그러니까 네네, 거래량이 것 같아.
거래량이 엄청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존 보글이 딱 얘기를 듣더니 난 그거 반댈세라고 했대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존 보글이 시장에 투자하라. 인덱스 펀드를 얘기한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장기 투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이제 그 철학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펀드가 거래가 쉽게 한다는 게 이게 장점 이죠. 근데 이제 존 보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그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시장에 투자하면서 수수료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은 시장 상승률만큼 수익을 벌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인덱스 펀드는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뭐 라고 했던 사람도 ETF를 하면 그냥 그치. 조금 떨어지면 떨어졌네? 바로 팔지. 그러다 또 오르면 또 사네? 이렇게 또 사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만 많이 내고 장기 성과도 좋지 않을 거다.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라고 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보글 회장님 철학에 약간 빠져드는데요.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서 얘기할 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는데 그런 부작용을 우려했었다라고 했고요. 사실 벵가드가 인덱스 펀드에 거의 뭐 시초격인 그런 회사거든요.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고. 그런데 ETF를 이게 93년에 처음 이제 그 네이트 모스트가 그래서 이제 보글 찾아갔다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났어요. 93년에 처음으로 이제 ETF를 내놨어요.
어디 찾아갔어요?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라는 요런 이제 운용사에 찾아가가지고 인덱스 펀드를 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벵가드는 계속 인덱스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시장이 근데 이 판이 인덱스 ETF 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벵가드가 ETF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의 거래를 쉽게 한 ETF 시장이 커지면서 일종의 인덱스 펀드 시장을 ETF가 잡아먹는 셈인 거죠. 뭐 사실 뭐 놓고 보자면 인덱스 펀드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ETF가 있는 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벵가드는 인덱스 펀드 순수 인덱스만 취급하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벵가드도 결국 2005년에 ETF를 내놓습니다. 근데 벵가드는 이제 이렇고 이제 네이트 모스트는 이제 존복을 찾아갔는데 싫다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SSGA를 찾아가가지고요 93년에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를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혹시 스파이더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게 그 인덱스 펀드 중에 이제 투자하면은 ETF 투자할 때 되게 많이 보는 건데 SPDR이라고. 근데 이걸 이제 스파이더라고 읽어가지고 이제 거미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랑 이제 손잡고 93년에 최초로 ETF인 스파이더 SPDR, S&P 500 ETF를 내놨어요.
S&P 500에 투자하는 셈인.
왜냐하면 사실 우리와 다우가 익숙하지만 뭐 정확히 말하자면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 S&P 500이 더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SPDR이 Standard and Poor's Depository Receipt 해가지고 S&P 500 인덱스 예탁증권의 약자가 SPDR인데 요걸 이제 브랜드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투자하신 분은 스파이더 SPDR 하면은 요게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에서 나온
최초의 ETF.
최초의 ETF.
ETF.
ETF.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93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 ETF는 93년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90년도에요. 캐나다에서도 이 ETF 비슷한 상품이 거래가 됐었대요. 그래서 최초 ETF는 캐나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효시로 알려지는 건 93년에 나온 그 스파이더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초 하면은 뭐 특허 받나요?
아, 특허는 없고요.
그냥 이름값.
아니, 시장에 네. 처음 나왔으니까 사실 네네. 이 ETF는 제가 아까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삼성에서 나온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 있어요. 미래에셋에서 나온 타이거 200이 있어요. 두 개 차이가 없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ETF의 강점이랄까? 선택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규모가 크냐, 거래량이 많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 특허권이 있냐, 특허권은 없지만 뭐가 있냐라고 보면
거래량이 많은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상품을 거래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상품에 돈이 몰리니까 그 상품은 더 사이즈가 커져. 그러면 또 사람들이 사이즈가 크네 하면서 또 해. 거래량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그 이른바 호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래량이 없으면 100원에 팔고 싶은데 100원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사람이 990원에 이렇게 호가를 대놨어. 그럼 나는 990원이 아니고 99원이구나. 네. 99원에 호가를 대놨어. 그러면 나는 100원에 팔고 싶지만 99원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 누군가는 99원이 아니라 99.9원에 대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99.9원에 팔 수가 있잖아. 거래량이 많다는 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의 경쟁력은 일단 사이즈.
그렇군요.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중요해서 처음에 나온 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여기가 ETF 1등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에요. 처음 나왔는데도.
처음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미국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이제 ETF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클레이즈. 이게 영국이거든요. 거기의 자회사에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라는 곳이 96년에 아이쉐어즈. 이거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아이쉐어즈.
그 검색하다 보면 ETF 뭐 투자해야지 검색해보면 아이쉐어즈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름은 WEBS였어요. World Equity Benchmark Shares였는데 iShares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iShares로 할게요. 네. 이 iShares가 96년에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까 SPDR은 미국이잖아요. S&P 500. 근데 이 iShares는 MSCI예요.
지금 엄청난 알파벳과 영어 때문에 약간 머리가
보통 MSCI가 네. 뭔가 세계적으로 맞아요. 무슨 지수 만들 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뭔 줄임말이에요?
이게 모건 스탠리 컴포짓 인덱스에서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아까 S&P 500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여기보다 더 끝판왕이 뭐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MSCI인 거야. 그 지수에 투자하는 이제 상품을 내는 거죠. iShares, MSCI.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시장 사이즈가 야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물론 분산이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분산.
더 분산.
예를 들면 뭐 또 MSCI도 나눠요. MSCI 선진국이냐 뭐 저기 신흥국이냐 뭐 이런 거 나누는데 아무튼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이쉐어즈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바클레이즈 자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 최대 혹시 운용사가 어딘지
블랙록 아닌가요?
블랙록. 저기 우리 김용 기자님 저기 안드로메다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자주 들리실 블랙록. 거예요. 이제 한 번 들어보시면
여기가 운용 자산이 8천조 뭐 9천조 된다는 회사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500조.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500조죠.
5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 한 거예요?
16.
한 몇 년 몇십 년 한 십몇 년 예산을 끌어다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운용 자산이. 한 9천조쯤 되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가 블랙록이 왜 이제 1등 운용사가 됐냐면 요 아까 말한 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바클레이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ETF 자회사가 있었잖아요. 이 자회사를 2009년에 호로록 인수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샀대요?
그러니까.
2009년이면 약간 그 금융위기 끝물.
맞아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가 터졌잖아요. 터지니까 바클레이즈도 물렸죠.
힘들었구나.
힘들었죠. 힘들으니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바클레이즈가 영국에서 예? 그 약간 이제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 자회사를 팔아가지고 은행을 살린 거예요. 팔 때, 이게 팔 때 사실 이 판 사람은 아마 크게 나중에 문책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돈이 되니까 판 거긴 한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기에 배를 갈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당시만 해도 ETF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는 걸 이제 그 내놨어요. 시장에 내놨고, 블랙락이 이걸 샀습니다. 레리 핑크가.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즈가 이제 이거를 무려 16조 원에 인수했어요.
16조 원이요?
네. 이게 당시에는 이게 ETF가 아까 수수료가 싸다라고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가. ETF는 수수료가 더 싸요. 그런데 운용사의 주로 수익원은 뭐냐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근데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ETF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운용사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은 당시 이제 채권 중심이었거든요. 채권으로 1등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보자면 채권 투자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이걸 이제 레리 핑크가 이제 살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되게 반대가 심했대요. 너 그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왔냐 라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레리 핑크 회장은 블랙록의 회장인가요?
네, 블랙록의 회장. 네. 그래서 이 레리 핑크 회장이 그 당시에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신적 존재가 됐죠. 왜냐하면 그때 2009년에 이 아이쉐어즈를 사오면서 블랙락이 1등 운용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약했거든요. 그 인덱스 부분, ETF 부분이 약했는데 이걸 인수해오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다 그냥 ETF판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시장이 이제 진화하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정보 유통이 자유로워지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스타 펀드 매니저의 시대가 저문 거죠.
그러면은 이게 93년에 ETF라는 그러니까 상품이 처음 나왔는데 2000년대 2005년? 뭐 이때 이제 더 활성화됐다라고.
네네네. 2000년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생각보다 처음 나오고서 바로 이렇게 확 뜬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때 그 과정을 보자면 그 이른바 90년대 말에 이제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누가 시장에 투자해요.
그래서 종목 사면 다 오르는데.
종목 사면 그냥 몇 배씩 가는데 누가 시장에 투자하겠어.
약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ETF가 더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방에 가는 걸 봤거든.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의 일종의 이제 반감? 저놈의 월가 배불려주는 이런 약간 것에 대한 약간 반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금융을 거치면서 이른바 이 그 공모, 펀드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데, 돈을 벌건, 돈을 잃건, 무조건 수수료는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돈도 못 버는데 시장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는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가는 게 약간 뭐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얄밉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가 지수 중심의 펀드 시장으로 재편이 됐고 그 가운데서도 수수료가 싸고 거래가 편리한 ETF가 두각을 나타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일단 ETF가 어떻게 만들어진 상품인지 흐름을 쭉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공지사항 잠깐 듣고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똑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golbaengi.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김용 기자랑 메타버스 찍은 거 네네. 상당히 재밌는데 아직 많이들 모르시나 싶더라고요.
주말에 올려가지고 주말에 다 이제 놀러 가느라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야기 월요일에 김정민 기자랑 한 방송도 올라갔지만 유튜브에도 또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철학적인 고민도 조금 많이 해서 댓글로도 되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댓글 보는 재미도 또 있으니까 한번 와서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장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똑나요 호스트 이현, 김효은 기자 그리고 게스트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ETF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계신데요. 이제 좀 마저 이야기 한국 ETF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2002년 10월에 ETF가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그닥 뭐 이렇게 많이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00년대 초반에 초반 한 2005년 뭐 7년 그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이른바 미래에셋 판이었죠. 미래에셋 무슨 적립식 펀드.
펀드 아니면
펀드 맞죠.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박현주 회장.
인사이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다 액티브 펀드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뭐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가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내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 네, 그러고 네. 있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이 꺼지잖아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나타났던 건 흐름이 또 뭐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자문사.
투자 자문사요?
공모 펀드 시장이 막 활성화가 됐어. 네. 그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른바 이제 자문사라고 하는데 투자 자문사. 이건 자문사는 공모 펀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49인 이하.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관리를 되게 세게 해주는 느낌인데 그냥 그러니까 공모 펀드 가입자가 예를 들어 뭐 10만 명 되는데 10만 명과 내가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자문사 거는 약간 그 49명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약간 특별히 이제 관리받는 느낌인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이른바 종목 피킹을 굉장히 잘하면서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돈이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른바 특정 종목들이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장세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중국 또 한 차례 차이나 쇼크 와가지고 또 주가 또 떨어진 적 있었잖아요.
중국 펀드 물리신 분들 많았죠.
그러면서 지나면서 약간 이 우리도 전 세계 트렌드가 이제 ETF다라고 했었고 시장에서도 운용사에서도 보니까 운용사가 약간 살 길은 ETF다라고 했던 게 아까 공모 펀드 다 망한 다음에 자문사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데 자문사는 공모 펀드 운용사가 아니거든요. 공모 펀드 시장은 또 다 죽어가는데 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 뭐냐라고 봤을 때 ETF다라고 해서 ETF를 이제 전격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ETF 시장에 거의 초창기부터 개척을 했고 사실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이 본격적으로 ETF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사실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하죠. 글로벌 트렌드와 맞춰가지고.
네네.
그 ETF 이름 읽는 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코덱스? 뭐 타이거? 아이셰어죠? 이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이름 있을 때 네. ETF 있을 때 이 앞에 있잖아요. 코덱스, 타이거, 아이셰어즈 이거는 그냥 그 브랜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지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코덱스 200이라고 했잖아요. 그 200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 아까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서 S&P 500에 투자하는 거. 그 어디에 투자하는 거.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숫자인데 주로 이제 해외에 좀 많이 거래하시면 이 티커가 있어요. 그 특정 종목을 나타내는 그 뭐 네 자리나 세 자리의 그 약간 그 알파벳인데 그게 ETF마다 다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아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크가 ARK 뭐 이노베이션이면 K 뭐 우주다 그럼 IRK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티커가 있어가지고 그 일단은 그 티커를 보시면은 그 티커를 통해서 그 펀드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풀네임을 보면 앞에는 브랜드, 중간에는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브랜드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빈폴, 여성용, 네. 뭐 치노팬츠 이런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게 바로 이 액티브 ETF입니다.
맞군요. 요거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액티브 ETF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약간 그 뭐지? 새로운 건가? 안 새로운 자, 건가?
이게 일단은 액티브 ETF가 아까 ETF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93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ETF는 펀드를 지수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펀드를 다 이제 ETF로 할 수 있는 거죠. 지수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펀드를 뭐 S&P 500이냐 아니면 S&P의 무슨 뭐 섹터 지수냐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른바 ETF 시장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ETF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 있잖아요. 네네. 그 취지에 맞냐 싶을 정도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액티브 ETF의 등장인데, 자,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 인덱스 펀드의 한 부류예요. 네네. 인덱스 펀드는 뭐다? 펀드 매니저가 뭘 열심히 고를 필요 없이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는 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패시브 펀드라는 표현을 써요.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거. 왜냐면 지수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패시브 펀드의 반대말은 뭐예요?
액티브.
액티브죠. 네. 액티브 펀드는 아까 제가 액티브 펀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나? 매니저가 열심히 네, 이제 잘 골라가지고. 네. 근데 액티브 ETF가 등장합니다. 이건 동그란 네모잖아.
품종.
동그란 네모
이상하잖아. 동그란 네모 맞다.
이게 뭐냐면 아까 분명 ETF는 패시브래매.
뭐야, 그렇죠.
그리고 액티브잖아. 네. 액티브 ETF면 액티브 패시브야?
뭐 하자는 거죠?
뭐 하자는 거죠?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93년에 ETF가 처음 나왔는데 액티브 ETF가 미국 시장에 등장한 것도 2008년.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나왔어요. 그야말로 이제 그 액티브 ETF가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액티브 ETF는 뭐다? 아까 제가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ETF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여기서 펀드라고 하는 건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ETF 시장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수를 조합해가지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상품을 고안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액티브 ETF.
펀드를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게
해요? 액티브 펀드를 상장시켜서 거래하게 만들면 되잖아.
아, 진짜 돈 벌려고 머리를 열심히 많이 굴리네. 다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다시 나타나네.
맞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아이디어를 냈겠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러네. 거예요. 이거 약간 네. 운용사에서 약간 낸 건데 액티브 ETF는 물론 액티브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싸지만 그냥 ETF보다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왜? 그거 어쨌든 종목을 피킹을 하려면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그 매니저들 비싼 매니저들 써가지고 이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는 말씀드린 대로 펀드 매니저가 특정 지수, 만약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뭐, 저기 위해서 무슨 뭐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해라고 하면 에너지를 추종하는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수만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각 매니저마다 규정하는 기준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업은 얘는 4차 산업혁명 같아라고 보는데 어떤 매니저는 저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잖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어떤 매니저는 우리는 삼성전자가 제일 4차 산업혁명에 맞을 것 같아라고 가장 비중을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매니저는 아니지, 4차 산업혁명은 네이버지 라면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 투자할지가 다 매니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상장시켜버려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군요. 만든 거예요.
액티브 ETF는 내가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냥 어디 가서 거래, 주식 사듯이.
자 네. 여기서 잠깐. 자, ETF는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네. ETF는 그냥 아까 제가 성격은 펀드인데 거래는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주식이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뭐야? 주식처럼 사면 돼요.
아, 그러면은 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주식 계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ETF는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식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거래 시간도 똑같은 거죠?
거래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해외 ETF는 어떻게 투자해요? 라고 하면 해외 주식 사듯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테슬라를 사는 것처럼 아까 말한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크 K를 이제 그냥 그 아크 K가 그냥 하나의 종목인 거예요. 그냥 그거 사듯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되느냐는 그냥 주식 사듯 하면 된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액티브 펀드인데 이게 분산 투자가 약간 이런 의문이 그렇죠, 생기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 액티브 이제 펀드 시장, 액티브 ETF 시장이 이제 또 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궁금했던 궁금한 건 그렇게 지수가 다양한가요?
되게 지수 다양해요. 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 MSCI라고 하면 모건스탠리
그 자산 운용사에서 만드는
그 모건스탠리 이제 회사가 만드는 거고 네네네. 푸찌라고 해서 FTSE 있잖아요. 그거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만드는 또 지수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많이 쓰는 그 S&P 500은 그게 아마 S&P 그 거기 그 스탠다드 앤 포어스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고 이것도 지수 장사가 또 쏠쏠하죠. 왜냐하면 이거 펀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지수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옛날에 그 매일경제가 그 푸치처럼 자기들도 한번 지수 장사 해보겠다고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망했죠. 예. 왜냐?
왜 망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규모의 경제예요. 첫 번째로 나와서 코스피 200 썼으면 다 코스피 200 써.
그러니까 듣똥나도 지수를 만들 수는
만들
있는데.
만들 수는 네, 있는데
아무도 안 쓰면 진짜 망하는 거다.
어, 맞아요.
듣똥나 픽10 이런 거 내면 낼 수는 있죠.
그래서 갑자기 아까 그 ETF 특허권 얘기했는데 그 미래셋이 그 저기 BBIG ETF를 내놨어요. 그 BBIG ETF가 그 특허는 아닌데 BBIG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래셋이 그 제안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인가 아마 6개월 동안인가 얘네가 독점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줬어요.
아, 그때 뭐 다 모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3개월에 7천억 모았나? 어, 되게 많이 모았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아크가 등장합니다.
아크, 캐시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나무언니. 돈나무언니는 들어봤죠? 우리 주마추어도.
네, 돈나무언니 네, 들었죠.
돈나무언니에 대한 인상은 뭐예요?
뭔가 현인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이제 고란 기자님도 고나무언니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고나무언니.
야, 근데 나는 되게 웃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 하필 이름이 캐시우드야.
그런 얘기니까.
하필. 어, 정말 캐시. 어, 정말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발음을 무시하고 다 시우스로 하니까 통용되는 거지 사실 캐시 아니에요.
어, 캐서린에 아마 약자일거예요. 그래서 네. 캐시인데 아마 캐시라고 한 건가?
캐서린 우드인데 네. CATHER
발음이
캐서린인데 이제 캐시랑 캐시다라고 해
가지고. 근데 어릴 때부터 캐시캐시 하긴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애칭도 돈나무예요. 머니트리. 머니트리. 근데 아무튼 이 언니가
타고났네요.
어, 타고났어요. 이 언니가 이제 네. 혹시 그 아크 인베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네요.
거기 그러니까. 가면 그 아크 하면 인상이 어떠세요? 그 이미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막 테슬라 막 직원들 다 테슬라 탈 것 같고 그런
네.
느낌?
여기 아크에 들어가 보면 아 얘네가 왜 이걸 하는 거냐라고 일단 아크 인베스트는 액티브 ETF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대요?
2014년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아 상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져서 ETF를 이제 처음 내는 거죠.
회사가 2014년에. 네. 네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딱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We invest solely in disruptive innovation. 자, 이 아마 그 이런 스타트업 쪽에 있는 분들은 디스럽티브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파괴적인.
맞아요. 네. 우리는 파괴적 혁신에 온전히 투자합니다 이거예요.
아. 그놈의 파괴적 혁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파괴하죠?
그래서 이 캐시우드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럴듯한 이미지로 투자한다라는 그게 많은 약간 그런 비판이 있어요. 뭔가 정치하게 뭔가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미지, 뭐 스토리를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어쨌든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고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파괴적 혁신이잖아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의 성과는 당장 나오지 않아요. 매출액이나 뭐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냐면 for investors.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위해서 한다라면서 long term growth in public market. 그러니까 이 보통의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이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로 투자하면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죠. 왜? 당장 돈을 못 버니까.
네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롱텀으로 이제 투자하라고 아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품으로 들어가잖아. About ARK 있잖아요.
네.
About ARK에 들어가면 딱 나온 게 뭐냐면 Not your traditional investment manager. 너의 전통적인 투자 자산 관리자와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의 이제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뭘 추구하냐면 safety in benchmark. 벤치마크 속에서 안정성만 추구해. 그런데 세상이 안 그래.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이노베이션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야. 혁신 기업에 투자할 거라고 아예 거기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되게 복불복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14년에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그 2010년도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이른바 이런 그 파괴적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성과가 정말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크의 수익률이 이게 펀드예요. 펀드. 어쨌든 액티브 ETF라고 했으니까 펀드거든요. 근데 펀드가 지난해 수익률을 보면 막 150%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성과가 좋은 펀드에 막 이 아크의 펀드들이 막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기를 끌었고요. 사실 이 캐시우드 언니가 주목을 받은 거는 2018년에 CNBC인가에 나와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5년 내 3,000달러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테슬라 망한다라고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자기는 5년 내에 3,000달러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액분 전이에요. 5년이 아니라 3년 내 3,000달러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언니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 캐시우드 이 아크 상품들이 수익률이 다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 돈이 막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최고로 큰 데가 블랙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말인가의 자금 유입 규모를 보니까 아크가 규모 자체는 작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돈 들어온 운용사 1등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쌓여있는 거는 블랙록이 더 큰데
신규로 들어오는 돈이 사람들이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서학개미가 많이 산 상품 중에 아크 ETF가 막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을 추구하고 막 이런데 아예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투자는 그 테마가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S&P 500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노베이션 ETF,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
핀테크 이런 것도 있네요.
핀테크도 있고 지노믹 레볼루션 뭐 이거 3D ETF.
최근에 뭐 우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나왔던 뭐. 게 스페이스 우주 관련된 ETF. 우주 항공 산업에 투자한다. 왜 앞으로는 우주다 이러면서 투자를 해서 내놨는데 여기서 또 돈이 막 몰렸죠. 그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사실 올해 한 1월, 2월까지만 해도 아크 막 캐시우도 막 했었는데 그 테슬라가 사실 이게 당연하게 테슬라가 2월 말에 꺾이면서 아크 수익률도 되게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하면 아크 자체가 테슬라를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꺾이면서 이제 아크도 꺾이고 이러니까 비판이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아크가 투자한 상품들의 수익률이 왜 좋냐? 이게 보면 집중 투자의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골고루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ETF는 인덱스 네, 펀드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액티브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 얘네가 투자하는 종목이 한 3, 40개 됩니다. 근데 ETF는 아까 S&P 500이라고 했죠?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코덱스 200이죠?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크는 보통 보면은 한 3, 40개 투자해요. 그럼 굉장히 상당히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다 그럼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된
맞아요.
3, 40개 이렇게 모아서
맞아요. 투자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 그 펀드가 한 특정 기업을 굉장히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수익률 좋으니까 갑자기 돈이 몰려드는다 맞죠? 자, 돈이 들어와요 펀드에. 그럼 이 펀드는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을 또 사요. 그럼 주가가 올라. 그러면 아크 ETF 수익률이 좋죠. 투자자들이 그럼 또 돈을 저 수익률이 너무 좋네? 또 돈을 넣어 사.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해요? 또 그 종목 사죠. 그럼 또 주가 올라. 그럼 또 좋네? 또 사.
선순환이네요.
자가부양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게 아크가 투자한 종목이 주가가 급등한 게 아크가 밀어올린 거다. 이게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크가 밀어올린 거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2월 달에 약간 이제 테슬라가 꺾이면서 반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간 이제 투자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파는 거죠.
수익 실현하는 거.
팔면 어떻게? 종목을 팔아야죠.
종목을 팔아야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하고 또 팔죠. 그럼 어떻게? 또 팔아야죠. 내려가. 또 떨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2월 말에 테슬라 주가 꺾이면서 이런 현상이 진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3월 말이었나? 예, 이제 캐시우드 언니가 이 수익률 급락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혁신 기업에 투자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3월 말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언론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크가 투자 설명서를 바꿨어요.
어떻게요?
바꿨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그 아까 제가 이게 3, 40개만 해도 집중 투자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단일 기업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선이 30%. 그러니까 이 펀드가 아무리 그 펀드가 100억짜리 펀드면 어떤 특정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30억 이상은 못 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펀드니까 너무 특정 종목에만 투자하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30% 상한선이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어떤 펀드가 특정 종목만 30% 이상 투자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30%가 있었고 기업 주식을 최대 20%만 보유할 수 있는 제한. 그러니까 아크 펀드 전체, 아크 그 회사가 테슬라를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20% 이상 살 수 없게 이제 만든 그 거예요.
테슬라 주식의 20% 지분율이 20%는 네. 넘지 않게.
그런데 이걸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오, 무슨 질주, 얘기냐. 캐시우드 언니의 질주가.
캐시우드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이게 껍데기만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껍데기만 있어요. 이 껍데기만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 얘랑 합병을 하면 상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회상장.
이게 우회상장인 건데 왜냐하면 상장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뭐 갖춰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거치고 바로 상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은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어. 이게 누굴 합병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펙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특등나랑 합병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 같은 거에는 원래는 이제 투자 대상 그 종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까 투자 제한을 다 없애버리면서 스펙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바꿔버려요. 이게 뭐냐. 거의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겠다. 우리가 이거 혁신기업이야? 그럼 몰빵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 스펙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항에 넣으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스펙에도 투자할 수 있고 단일 종목에도 몰빵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투자 설명서 써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파는 이런 이제 공모 펀드 성격은 항상 이렇게 리스크를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뭘 바꾸면 우리 바꿨다고 항상 공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 투자자들은 빼면 되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이건 공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몰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펙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 이 우주항공 ETF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우주항공 ETF인데 잉? 하게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종목들이 막 들어가 있어. 이게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는 비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건데 네.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약간 비상장 기업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제 괜찮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캐시우드는 그 일종의 이제 전통적인 투자가들의 월가 투자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혁신 기업 투자로 밀고 가겠다. 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혁신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롱텀 인베스터. 장기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캐시우드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약간 배 아픔? 저렇게 돈을 쓸어가고 있어? 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그게?
회사가?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캐시우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월가가 되게 여러 군데가 이제 그 성별 비중이 굉장히 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약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흘러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월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월가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 CEO가 나타났는데 돈을 쓸어가고 있네? 라는 이런 약간 그런 약간 그 아니꼼? 약간 제가 뭘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비판 중에 약간 되게 황당한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운용사를 평가하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리서치 회사가 이제 운용사들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크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으로 한다. 혁신 기업인데 도대체 혁신 기업이 뭐냐? 이게 다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리서치 이른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학력이 좀 낮다. 전문 경력이 없다. 아크 인베스트. 리서치 하는 애들의 그 학력이 낮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논란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업계 경력이 짧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위크 포인트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위크 포인트로 지적하는 시각 자체가 좀 너무
편협하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부자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투자하는 기준이 뭐냐. 혁신기업이라는데 혁신기업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재무제표 관점에서를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네들의 리서치가 과연 의심된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구성하는 그 인력들의 경력이 짧다. 학력이 낮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위크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마크 인베스트에. 이게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기존에 아이비 리그 나온 애들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던 방식이 이제 맞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투자도 파괴적으로 하는 곳이네요.
파괴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기존의 논리로
증명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지금 시장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과 약간 이 투자 스타일이 맞은 건데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비판도 맞아요. 그 아크가 아크 주식을 끌어올렸다. 돈이 들어오니까 사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만약에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잠깐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테슬라와 함께 또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언니가 약간 중국 기업을 엄청 좋아합니다.
파괴적 혁신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캐시오드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전통적인 운용사에 있고 경제학 박사를 또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운용사를 이제 차린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신기하더라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좀 더 알고 싶네요.
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궁금한데 요거까지만 한번 여쭤볼까 봐요. 비트코인 ETF가 나올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별걸 다 ETF로 만든다 싶은데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지 왜 또 이건 또 ETF를 왜 만드나 싶기도 하고 어떤
일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비트코인 사는 게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만 가도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약간은 어렵습니다.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입하는 게 또 이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가입을 해가지고 은행 계정을 연결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 일단은 비트코인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만큼 쉬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코인 뭐 누구나 코인 하나쯤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약간 이게
코인 하나?
이게 거래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회원은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때 오케이. 내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7천만 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떨어지는 거. 오케이. 나 감수할 수 있어. 그 비트코인을 투자할 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어요. 이건 오케이. 나 이거는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가자 야수의 심장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근데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거래 위험이에요. 거래 위험.
거래
위험이 뭐냐?
거래소가 없어질 위험.
거래소가 먹튀를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죠. 북한이 해킹한다는 뉴스.
그리고 재수없게도 이게 그 프라이빗 키라는 그 키 관리를 지금 만약에 일종의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뉴스 있었잖아요.
찾을 수가
비밀번호
없어.
비밀번호 잊어버린 영국 남자인가?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잃어버렸으면 거래소에 연락해가지고 내 비밀번호 계정 초기화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비밀번호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기는 비트코인도 또 몇백만 개 됩니다. 한 100만 개가 넘는다고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발굴 못하나?
못하죠. 게다가 이제 요거 비밀번호를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럼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약간 이런 거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격 변동 위험은 내가 지겠는데 거래 위험은 지기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ETF가 딱이죠. 왜? ETF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럼 해킹은 내 몫이 아니야. 그거는 그 비트코인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가 책임질 일인 거예요. 그 어디 뭐 거래소가 먹튀한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먹튀하겠어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는 뭐다? 가격 변동 위험은 투자자가 지지만 거래 위험을 이제 안 지는 방법의 투자 방법인 거예요. 별걸 다 ETF로 한다는 그게 맞는 거고요. 게다가 이게 또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코인 투자가 조금 약간 여러 가지 한계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ETF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주식처럼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 아니면 이제 개인들 같은 미국 뭐 개인들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려면 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기관. 기관들은 이거는 정말 개념이 다르죠. 얘네는 거래 위험은 질 수 없어, 이 기관은. 그러니까 이 거래 위험은 운용사가 대신 져주는 ETF에 투자하는, ETF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지만 거래 위험은 지고 싶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한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막 가져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흥미로운 ETF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일단 그 아크의 액티브 ETF 시리즈가 조금 약간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요. 비트코인 ETF 나오면 저도 약간 관심 가지면 좋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ETF가 많이 친환경이 워낙 그 큰 대세다 보니까 그 바이든 정부가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쿠쿠쿠 아마 투자하신 분들 아실 텐데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 정도 유명하게 볼 수 있고 이현 기자가 지적해 준 뭐 여러 가지 신기한 ETF, 포머 ETF 뭐다라는 네. 건 저는 약간 이런 테마성 ETF에 대해서는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규모가 좀 있어야 안전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 테마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유행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저는 뭐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아예 그냥 쿠쿠쿠처럼 나스닥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 진짜 믿을 만한 매니저가 하는 액티브를 잘하는 곳을 고르느냐. 근데 액티브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한번 삐끗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큰 ETF는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 네. 같고.
사실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 같은 그냥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통 이제 그래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인베스팅 닷컴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뷰 같은 걸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켓워치닷컴을 되게 많이 봐요. 이 마켓워치가 월스트리트저널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뭐 저기 어디야 배런스 기사 뭐 이런 기사들도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켓워치에 가서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예를 들어 제가 그 티커를 넣잖아요. 아크면 ARK K를 딱 넣으면 그 회사 뭐 주가 변동뿐만이 아니라 가격 변동뿐만이 아니라 이 펀드가 이 ETF가 담고 있는 구성 종목들 그다음에 물론 성과 이런 게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워치닷컴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돼서 이거 활용하시면은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조금 소화하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정말 ETF란 무엇인가부터 그 캐시우드까지 아주 알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ETF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럼요.
자, 이런 얘기 장사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 ETF 가운데서도 QQQ 같은 거는 그냥 시장인데 우리 야수의 심장 캐시우드 언니 거 같은 거는 그 가격 변동성이 사실 ETF 투자가 가격 변동을 조금 약간 그 변동성을 좀 약간 줄이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예, 만만치 않다.
액티브 ETF
개별 종목만큼 만만치 않다.
그래서 롱텀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 주장하고 있죠. 네. 캐시우드 언니는
롱텀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근데 이제 혁신 기업을 믿는다 하면 이제 우리 아크와 함께 하세요가 이제
캐시우드 언니 네. 네.
네, 설득인 거죠.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고란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 기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헤어질 땐 알고 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반가? 알고 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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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ETF가 뭔지부터 어떻게 ETF가 커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액티브 ETF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듣똥나 호스트 이현
김효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